제42장 깨어 근신하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9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어느 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기 어렵고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지방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후사가 없이 죽었고 다음 형제, 그 다음 형제도 다 같은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모두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실제적이지 않은 질문입니다. 원래 그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려 부활의 문제를 뒤집어 놓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질문으로 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잘라 답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주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의 견해가 틀렸습니다. 그들의 질문도 틀렸습니다. 그들은 왜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상하고 터무니없는 질문을 생각해내서 가져왔습니까? 그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틀렸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여,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원칙을 찾아내야 합니다. 비록 여기에서 사두개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지적한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를 오류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가 영적인 길을 잘 가면서 주님의 일을 잘 섬기려면 교회의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좋은 그리스도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그분께서 이미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갈 때 방향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며 우리 길의 빛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가기 원하고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시편에서 또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충만하게 담는 것입니다. 아,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을 내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그의 유일한 길잡이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외의 마음을 가질 때 그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밖에 성경이 있을 뿐 아니라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그의 율법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며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말하는 기름바름입니다. 이 기름바름이 범사에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느낌을 소멸하지 않고 속에 있는 기름바름의 가르침에 순복할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길에서 많은 오류에 빠지는 것은 바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떤 지방의 어떤 사람들은 전적으로 기적과 기사를 주의하며 각처에 다니며 기적과 기사를 전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기적과 기사를 즐겨 듣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과 꿈을 말하고 그가 보았다는 여러 가지 환상과 꿈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선지자요, 큰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 사람의 감추어진 일을 드러내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어리석은 믿는 이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따르며 그들을 참으로 큰 선지자로 여기고 질문하곤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순한 한 구절의 말을 계속 수백 번 반복하며 이상한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 예수님께서 이미 두 번째 오셨다고 말하고 또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제자매여, 우리가 만일 성경을 잘 살펴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 몇 가지 상태들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기적과 기사에 관한 문제. 우리는 기적과 기사를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분께서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은 그분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분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먼저 기적과 기사를 보고 그분을 믿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항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이 호기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기사를 보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분의 몸을 의탁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주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인 5천명도 먹은 후에는 모두 주님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아는 것은 외적인 기적과 기사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70명의 제자들이 귀신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 베드로, 요한, 스데반, 바울이 기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볼 때 기적과 기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등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부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구원의 중심이 아니며 큰 위치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기적과 기사만을 추구하고 전적으로 기적과 기사만을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흔히 사탄의 계율과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도 큰 기사와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여,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호기심을 갖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환상과 꿈에 관한 문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으로 그의 백성을 가르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환상과 꿈이 있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바르심으로 범사에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면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또 한면으로는 생명의 느낌을 따라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다. 신약 시대에도 환상과 꿈에 관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파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큰 보자기 안에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각색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깊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환상으로 그의 선입견을 깨뜨려 이방인을 향해 복음의 길을 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도 환상을 몇 번 본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환상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즉시 가려고 했으나 성경을 쓴 사람은 곧 이어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줄로 인정함이라고 쓴 것은 바꿔 말해서 바울이 이 환상을 유일한 인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의 환상과 꿈의 위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환상과 꿈이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환상과 꿈을 보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경 말씀과 우리 속에 있는 기름 바름의 가르침과 환경적인 안배가 보합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요파에서 큰 환상을 본 후 즉시 환경이 그것을 확증했습니다. 즉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상과 꿈은 성경 말씀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있고 동시에 환경의 확증이 있고 의의가 있고 목적이 있을 때 믿을 만한 것이 됩니다.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항상 환상과 꿈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참으로 환상과 꿈을 보았다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삼층천의 체험을 하였으나 14년 후에야 부득이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주 환상과 꿈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은 악한 영이 밖에서 사람의 생각에 주입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믿는 이들에게는 갑자기 번개처럼 떠오른 사상이 그들 생각 속에 들어와 그들 스스로 어떤 특별한 일을 이해하고 깨닫고 만들어내게 하거나 이것저것을 하라는 제의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해야 합니다. 악한 영은 믿는 이들의 생각에 무언가를 주입할 뿐 아니라 각종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것은 무척 아름다운 것이며 믿는 이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더럽고 믿는 이들의 양심이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이 아름다운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기쁜 것이든 미운 것이든 그런 환상이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미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꿈은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 있습니다. 꿈은 하나님께 속한 것도 있고 마귀에게 속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것에서 나온 것 외에 다른 근원에서 온 것은 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충격이나 큰 병으로 그들의 신경이 약해졌기 때문에 또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악한 영에게 열어놓아 많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꿈과 징조는 다 사람을 정상적이며 평안하고 안온하며 이성과 의식이 있게 하는 반면에 악령에게서 온 꿈과 징조는 다 기괴하고 허황되고 황당무계하고 우매하고 사람의 이성을 잃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여, 모든 꿈과 환상을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꿈과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악령의 미혹을 받아서 혹은 더러운 악한 영이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생각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가장 교만하고 가장 주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선지자나 큰 사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믿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기 어렵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느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환상과 꿈은 초자연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대개 무지하고 어리고 호기심을 가진 믿는 이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선지자나 큰 사도로 생각하고 그 어린 성도들도 참으로 그를 큰 선지자나 큰 사도로 여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들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해답을 구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경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신약시대에는 교회 안에만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개인적인 선지자로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외적인 돌판에 쓰시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에 새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대체하도록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호기심에 빠지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라고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볼 때 주님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4장 4절과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23절부터 26절까지 해서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라고 하셨고 또 25장 13절에서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했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하리니.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다시 오실 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제자들을 일깨워 여러 번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13장에서 네 차례나 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제자들을 일깨워 너희는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 13장에서 세 차례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여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깨어서 주의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도록 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를 계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에 온다고 할 때 우리는 깨어서 절대로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의 기도에 관한 문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계속 한마디로만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등 한마디만을 계속 실수 없이 반복하며 그 한마디를 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사람의 생각에 틈이 생겨 특별한 상태, 즉 악한 영의 미혹을 받고도 그것을 성령의 충만으로 여기게 됩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성경을 외우는 것도 아니며 계속해서 한마디를 반복하여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혼란스럽지 않고 조용히 모든 일을 합당하게 차례대로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들여 성경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미혹하는 여러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두 가지 큰 보물인 성경과 성령이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따르고 성령을 따른다면 우리는 결코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얼마나 쉽게 오류에 빠지고 얼마나 쉽게 속임당하고 미혹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해야 할지라 라고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성경을 우리 발 앞에 등불과 우리 길의 빛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매 순간 깨어 기도하지 않고 오류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가련한 상태에 있고 매우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기를 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강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하고 성경에 부합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며 성령의 권위에 순복하고 자기의 주장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선호를 따라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